고린도전서 14번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교통.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피상적인 방법으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만 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 서신은 신약에서 가장 풍성한 책 중의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와 그 영과 교회와 생활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처음 두 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그 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그 영에 대한 면은 어떤 다른 책에서보다도 고린도전서에서 더 많이 계시됩니다. 더구나 이 서신에서 바울은 교회에 관하여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또한 생명에 있어서 풍성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많은 장들은 깊고 심오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장 풍성하고 깊고 심오한 장들은 처음 세 장입니다. 이 장들에서 바울은 많은 독특하고 중요한 용어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통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교통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교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통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시편 133편에서 말한 형제들의 연합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편의 1절에서는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즐거운 일인가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외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교통은 내적인 것입니다. 생명 없이도 어떤 연합을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회원들은 특별한 종류의 연합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합에는 절대적으로 생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교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통은 우리가 생명의 상호 교류라고 묘사할 수 있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교통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끊임없이 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고 이 복음 전파는 그들을 성경이 교통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어떤 언어의 교통에 대한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에 상당하는 말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말은 하나와 또한 믿는 이들 가운데서의 상호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을 누릴 때 우리 가운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전류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교통 안에서의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의 흐름은 하나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교통 안에서 가지는 흐름은 하나와 생명에 연관됩니다. 우리의 교통은 하나 안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 가운데 있는 상호 교류입니다. 신약에서 교통은 우리와 주님 사이,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선포함은 너희로 우리와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생명과 또한 교통을 갖습니다. 우리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사이에는 수직적으로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에는 수평적으로 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통이라고 불리우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삼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있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순절 이후로 한 흐름이 수평적으로 믿는 이들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시간적으로 이 교통은 세대를 거쳐서 흘러오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이 교통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지구를 꿰뚫고 흐릅니다. 우리가 이 한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흐름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이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통에 대한 가장 좋은 일례는 인체 안의 혈액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피는 당신의 몸을 통과하며 순환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피는 하나의 완전한 순환을 이룹니다. 생명은 이 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인체에 혈액순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교통이라고 불리우는 영적 순환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순환이 무시되거나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이 흐름, 곧 이 교통 안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1장 9절에서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파나 행습 또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유일한 교통은 그의 아들의 교통입니다. 이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교통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1장 9절의 교통이라는 말은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구절을 문맥에 따라 상고해 봄으로써 증명될 수 있습니다. 구절의 연속인 10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10절은 구절과 대조됩니다.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10절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교통과 반대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교통에 반대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분쟁은 또한 교통과 반대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인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통 밖에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한 사람들조차도 교통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선호와 선택에 의해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한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참여, 한 평가, 한 누림, 한 선호, 한 선택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한 사람들은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누렸습니다.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장 9절의 교통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참여입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누림과 평가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선호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에게 속했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는 모두 하나의 누림과 평가와 전우와 선택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한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것이 곧 우리의 분기시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내적인 전환입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 곧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는 삼일 하나님의 최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식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의로움과 성화와 구속함 1장 3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의로움과 성화와 구속함을 포함합니다. 의로움은 본질과 관계되고 반면에 성화는 행동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하나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과정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함도 또한 단지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과정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속되어지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바울이 칭의가 아닌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이 아닌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바울은 왜 거룩이 아닌 의로움에 대해 말하며 칭의가 아닌 성화와 구속에 대해 말합니까? 우리는 의로움이 우리의 과거를 위하며 성화는 현재를 그리고 구속은 미래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우리의 과거 생활은 죄 있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은 거룩하거나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께로 분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의 성화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우리 몸은 구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의로움과 성화와 구속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게 실제적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깊고 더 체험적인 방법으로 의로움과 성화와 구속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거나 그분이 우리의 칭의가 된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30절에서 칭의 대신 의로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확실히 옳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나의 예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지고 말다툼을 할 때마다 양쪽은 모두 자신들이 온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남편이나 아내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의 일상생활에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누린다 합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누릴수록 그리스도는 더욱더 그에게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대개의 경우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분은 그녀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고 그녀도 자신에 관하여 같은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남편과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과 그가 자기보다 훨씬 더 옳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공평하고 정당하고 올바르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더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은 상대편이 아닌 자신을 더욱더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틀린 것을 알고서 자신을 정죄할 것이며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따지거나 말다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본래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조차도 피차 서로서로에게 의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은 아내에게 의롭다고 정직하게 믿습니까? 자매들이여, 당신은 남편에게 의로웁니까? 당신의 수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에 당신은 항상 배우자에게 의로웠습니까? 나는 결혼한 어떤 사람도 자기는 항상 의로웠다고 정직하게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로움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과거를 위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현재 의로움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책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식은 쉽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해 온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즉 성화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속적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분별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것은 아주 세속적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세속적일 때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 형제가 그리스도가 그에게 의로움이 되심을 인해 그의 아내와 다투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면 그는 특별한 남편, 뛰어난 남편, 곧 하나님께로 성화되고 분별된 남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의로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성화되고 분별된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통속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분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성화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성화되고 분별될 때 우리는 또한 구속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될 때 저절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속은 끝남과 대치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짐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사실상 변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의로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성화되고 분별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성화는 멀리 이탈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더구나 이 구속은 우리를 끝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게 합니다. 이것이 변형입니다. 장래 우리 몸의 구속은 몸의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변형시키는 분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미래에 우리의 변형이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존재 안에서 현재의 변형, 즉 구속이 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분열과 선호를 가질 만큼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아들의 교통,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분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끝내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체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입니다.